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운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서울사무소가 개설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관영방송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시었음을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네, 북한 방송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윤국한 기자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이번에 추대된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 북한의 국정 전반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장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1인 지배체제라고 하는 권력구도를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상으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요, 국무위원장은 최고 영도자이자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 권력 전반에 걸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름대로 1인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법적으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한 부분을 보면요, 이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또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한다, 특사권을 행사하고요,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하고, 또 전시에는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한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그 국방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방위원회는 이번에 국무위원회가 신설되면서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 선군 정치의 상징, 또 최고 국가기관으로 군림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13기 제4차 회의, 여기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김정은이 이날로 국방위원장 칭호를 버리고 국무위원장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12월에 설치가 됐는데요. 이때 사회주의 헌법에서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중앙인민위원회보다 높아지게 된 게 1990년 5월에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부터입니다. 또 1992년에는 헌법을 개정해서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서 독립하면서 독립기구가 됐고, 또 기구도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김정일 집권기인 1990년대에는 선군 정치와 함께 국방위원회 위상이 갈수록 강화됐고요. 1998년에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면서 또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구성원도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 등 북한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번에 그 국방위원회를 대신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고, 또 김정은이 여기서 그 국무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방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국무위원회는 이번에 이렇게 새로 이제 신설이 된 국가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앞서 좀 설명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앞서서 제가 그야말로 북한 국정의 전반에 걸쳐서 압도적인 권한을 1인 지배체제로서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국무위원회 기구, 이 기구의 역할도 틀림없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 당국은 이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이 종합적인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따로 새롭게 구체적인 방식 권한 또는 업무 역할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발표를 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을 직접 관장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구가 실제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는 데는 또 어떤 인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걸 보는 것도 이제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들이 국무위원이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알아볼까요?
네, 북한 국가 최고기관 여기 그 이런 평가에 걸맞게 북한의 당과 정 또 군의 실세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 자리를 맡고 있고요. 그 아래 그 세 명의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여기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또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이렇게 세 사람이 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네.
명실상부하게 당과 정, 군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 그 부위원장들 아래로는 8명의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선전 담당인 김기남을 비롯해서 군수공업 담당인 리만건, 또 대남 담당 김영철, 국제 담당 이수용, 그리고 이용우 외무상,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또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8명입니다. 특히 그 이수용과 이용우 두 사람이 국무위원으로 발탁이 되면서 이들이 어떤 그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다 내부에서 이렇게 평가되는 점을 주목을 할 만한데요. 두 사람은 그 대미 외교를 주도했던 강석주, 김계관 이 두 사람보다 훨씬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가 돼서 앞으로 북한이 그 제재 국면에 따른 고립 외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세해서 김정은 체제가 향후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남 또 대외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리만건 군수공업부장도 이번에 위원이 된 걸 보면 앞으로도 이제 국무위원회가 핵과 미사일 개발은 여전히 집중적으로 추구를 할 것으로 그런 또 짐작이 가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위상도 상당히 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이것이 이제 승격이 됐는데요. 과거에 노동당 외곽기구에서 이제 정식 국가기구로 바뀐 건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사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외곽기구를 통해서 한국에 마치 통일부처럼 대남 사업을 관장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정식 국가기관은 아니었고요. 이 조평통은 당의 외곽기구로 있으면서 서기국이라고 하는 행정부서를 통해서 그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서기국도 폐지됐고요.
네.
그리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그 자체는 국가기구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발언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상징적이나마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국가 업무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네.
또 한국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남 말하자면 유화공세라든지 대화 공세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펴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가기구로 격상된 조평통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서 이 조평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이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최고인민회의는 이 박봉주 총리가 나와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박 총리가 이날 그 회의에 나와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밝혔는데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해서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각은 당의 핵과 경제병진 노선을 중심으로 뭉치고 또 에너지 문제 해결과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이런 부분들의 그 정상화를 얘기를 했고요. 또 농업과 경공업 부분에서 생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중심 과업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 석탄 생산을 높이고 금속공장의 주체철 생산 토대를 공고히 해서 전반적인 생산 공정의 기술적 장비 수준을 높여서 합금광과 또 규격강제 등 철강제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화학제품 생산 주체화를 통해서 화학공업을 새로운 토대 위에 올려 세우는 것도 중요 과업으로 함께 제시를 했고요.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동안에 연간 철도 화물 수송량을 높이고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해서 식량 문제, 즉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경공업 발전 강화를 통해서 소비품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을 해나가고 이를 통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오늘날의 경제는 어느 한 나라가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청사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도 홀로 경제활동이든 뭐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 수출입이라든지 국제사회 교류 그리고 또 자본과 기술을 교환하는 것으로 통해서 경제발전을 꾀하는데요. 이 북한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고립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의 자원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자본 그리고 기술 유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의 제재가 말하자면 다각도로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로부터 거의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외국의 투자는 물론이고 기술도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력으로 지금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자면 숲속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네. 불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이 경제뿐만 아니라 비단 여러 국정의 전반에서 직면해 있는 그런 엄혹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나온 것들인데 이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한국의 국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한국과 미국의 의회와 북한의 이 최고인민회의가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흔히들 이제 한국 국회나 또 미국 국회를 북한 청취자들에게 설명할 때 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이제 또 서방세계나 이렇게 청취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제 한국 국회 또 미국 의회 이걸 이제 최고인민회의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네.
명목상으로 보면 뭐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아, 먼저 선출 방식 큰 차이가 나는데요. 한국이나 미국 보면은 여당, 야당 또 무소속 이렇게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오고 이런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이제 그 유권자들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북한도 선거를 하긴 하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100% 투표, 100% 찬성 이런 형식적인 선거인데다가 또 대의원들도 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뽑은 한 사람이 나와서 찬성 반대 이 네. 투표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거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하는 일도 큰 차이가 납니다. 아, 미국이나 한국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고요.
네, 네.
또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이제 국가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아, 예를 들면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이제 나라 살림이 멈출 수가 있고요. 또
네.
정부 구성할 때도 그 총리나 장관 그 임명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안 하면 또 내각 구성도 못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 대의원들 하는 일 정말 별로 없는데요. 아, 평양에 가서 손 한 번 들어주고 오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정은 결정에 형식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들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회라는 데는 참 시끄러운 데가 거기입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그 다른 점이 있는데 북한 정치자들이 아마 남한에 있는 그 국회 모습을 보면 좀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유로운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장이 되고 있다는 이, 것이 이제 국회라는 것.
예, 네. 이현철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 미국이나 한국의 국회를 보면 사실 1년 상시로 거의 열려 있으면서
네.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아, 말하자면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은 그것이 구성도 문제지만 1년에 며칠 열리질 않습니다. 이번에도
네.
최고인민회의가 하루 열린 거고
네.
이미 다 논의는 없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그야말로 박수로서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에 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식상의 장식물 정도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대기권 재진입 실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진입할 때의 속도가 ICBM탄이 재진입할 때의 속도인 마하 24 수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아직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BM탄의 재진입 기술을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의 말이었는데요.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이 발사는 성공했으나 대기권 재진입에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닙니다. 그 문상균 대변인의 발표 내용은 이번에 북한이 무수단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것이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설명이었죠.
네.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북한의 무수단 여섯 번째 발사 끝에 상공으로 1413km를 치솟았고요.
네.
그리고 400m 거리 밖에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 측으로부터.
네.
1400km 이상을 치솟았다가 다시 400m를 말하자면 사거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외기권으로 나갔다가
네.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바로 이것 때문에 북한이 그러면 무수단 미사일을 통해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확보한 게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 한국 국방당국의 발표는 그것이 성공했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재진임을 목표로 해서 그 시험을 목표로 해서 발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국이든 전문가든 무수단 시험 발사에서 북한이 이번에 완전히 성공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부분 성공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좀 엇갈리고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미 국방부는 일단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 진입했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 솟아올랐다가 되돌아와서 250마일, 즉 400km 정도를 비행한 것을 지켜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는 사실관계 이런 걸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번 미사일이 과연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평가를 삼갔습니다.
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체적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일 그것을 의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성공 이렇게 말했지만 다섯 차례나 걸쳐서 이전 실험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혀서 성공 여부에 대한 공식 평가는 유보를 했습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가 매력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데이비스 대변인은 말하면서 이것은 북한의 실험이며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북한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의 목표를 충족했는지 북한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부 당국의 대변인들의 이제 입장이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은 고도의 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전문가들은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과연 대기권 재진입을 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선제 공격이라든지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미사일 발사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자, 그러려면 이 대기권 재진입하는 기술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대기권에서 외기권으로 나아갈 때는 본체, 로켓과 탄두가 같이 실린 채로 나갑니다.
네.
그렇지만 이 외기권에서 탄두와 본체가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것은 탄두만 재진입하게 되거든요.
네.
자, 이때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탄두는 6,000도에서 7,000도 사이의 고열을 견뎌내야 합니다. 재진입 과정에서 생기는 열이고요.
네.
또 일정한 비행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동해 앞바다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것이 탄도와 몸체가 정확히 분리돼서 탄도가 떨어진 것인지 탄두가
네.
그 여부 아니면 그야말로 부서져서 파편만이 떨어진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은 물론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입장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대기권 재진입할 때의 그 고열 그리고 또 탄두와 몸체 분리 그리고 일정한 비행 속도를 유지하는 것 만약에 이것을 다 조건을 충족시켜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 앞으로 북한의 선제 미사일 공격 능력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권으로 열을 견디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또 그 탄두가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떨어지는 기술까지도
물론입니다.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북한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움직임도 있어야 되는데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하와이 인근에서 그런 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훈련을 했다는데 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한국, 일본 그 세 나라가 참여하는 탄도미사일 방어훈련, 합동훈련 첫 번째 훈련이었는데요. 네.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 세 나라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명칭은 퍼시픽 드래곤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이번 훈련에 그 미국의 순항미사일 구축함인 존 폴 존스호와 슈모 또 카우이섬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서 등이 동원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군함들 가운데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과 또 일본의 그 해군 군함들이 참여를 같이 했고 양국은 다음 달 열리는 그 환태평양 해군 합동연습 림팩에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참가를 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훈련 기간 중에 정보를 직접 교환하지는 않고 대신 미국이 중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북한의 무수단 시험 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연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어떤 배경에서 인권 사무소가 서울에 개설이 된 것인지 그 취지를 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예, 서울 사무소는 역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네.
유엔 인권 이사회가 지난 2013년 3월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동안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어왔단 말이죠.
네.
이 북한에서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나와서 그렇다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잘 알려진 대로 호주 대법관 출신이었죠. 마이클 커비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유엔이 꾸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원회가 1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이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벌였고요. 1년여 조사 끝에 최종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합니다.
네.
이 COI 보고서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서울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를 했고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적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그 설치된 지 1년을 맞은 것이죠.
네. 이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개설된다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대단히 그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항의도 하고.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네. 서울인권사무소 가장 큰 역할은 그 COI가 이제 1년간 활동을 마치고 해체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속 작업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네.
주요 임무를 보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또 모든 관련 국가나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맡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적인 소통 또 홍보, 교류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논의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세 가지 역할을 크게 맡았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네폴슨 서울사무소장이 그 1주년 맞아서 이제 저희 BOA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지난 1년 동안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 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감시 또 인권 사례를 모아서 문서화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트위터와 같은 그런 그 SNS를 통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일도 한 것, 이것을 두 번째로 꼽았고 또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서 각종 토론회들을 열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의 성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자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과 인터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고 또 증언들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3만 명의 탈북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또 다른 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과 비교 검증해보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폴슨 사무소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서울사무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해서 북한인권 국제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1주년 개소 기념하는 토론회에서도 역시 핵심적인 것은 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상당히 그야말로 심각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아닙니까?
네, 네.
핵심은 꽤 오래전부터 그럼 자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런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토론에서도 야 누가 어떤 일을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그 초점이 맞춰졌고요. 관련해서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핵심적인 북한 정권의 관련 인사들로 책임을 확대할 것인가 뭐 이런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사실상 현재 북한 정권의 인권 책임 가해자들을 현실적으로 국제 법정에 세우는 일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탁상공론 정도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가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북한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을 하거나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행위를 한 그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를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을 해서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회의적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뭐 다소라도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하게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또 북한 인권 유린 실태가 알려지면서 책임 규명 또 책임자 처벌 이런 그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는 2년 연속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또 안보리도 이에 따라서 2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데에서는 아직 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인 중국은 이미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총회가 별도의 결의안을 통해서 특별 임시 법정을 만드는 방법 또 아니면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대신에 의장 성명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인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전문가들의 모임인 현인그룹이라는 것이 발족이 됐다는데요. 여기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이 모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두드러진 명망가들이 이 현인 그룹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죠. 마루즈키 나루시만 씨가 참가를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임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특별 보고관으로서.
네, 네.
그렇지만 개인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되고요.
네.
또 한국에는 이 국제 형사 재판소장을 지낸 변호사 송상현 씨가 있고요.
네.
또 그 이정훈 한국 외교부의 인권대사가 참여하고
네.
또 미국에서는 국무부의 북한인권 특사죠. 그 로버트 킹 특사가 네. 참여를 하는데 로버트 킹 특사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인 그룹들은 그야말로 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그런 그룹인데요. 현재로서는 1년에 한 차례씩 UN 본부들이 있는 뉴욕
네.
그리고 또 제네바 스위스에
네네.
미국 뉴욕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 빈 이런 세 곳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그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말하자면 극박함을 국제사회에 좀 더 알리는 역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이제 임기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 보고관이 내정됐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인물이 내정이 된 겁니까?
네, 내정이 됐었고요. 현재는 그 지난 1일 그 32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임명이 된 상태입니다.
네, 네.
아, 새로 임명된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입니다. 오헤아 퀸타나 신임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인데요.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고문 또 비정부기구인 아블라스 데 플라자 데 마유의 법률고문 등을 역임을 했고요. 또 현재는 아르헨티나 하원의 인권위원회 특별고문도 맡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번에 새 특별보고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이때 쌓은 그 폭넓은 직접적인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야 퀸타나 그 신임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과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인연은 없는 인물인데요. 이번에 지원 서류를 통해서 밝힌 바를 보면은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이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에서 살고 있다 이런 점이 밝혀졌다는 점을 말을 했고요. 그런데도 북한 정부는 호전성을 강화하면서 핵 문제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면서 지역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할 때 미얀마가 그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전환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네.
이번에 지원 동기도 그 같은 일을 다시 목격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는 희망에서 도전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의 경험도 있고 또 상당히 의욕적으로 또 새로운 그 일에 대해서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대기권 재진입 실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유엔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 개설 1주년을 맞은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